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 인근 포트마이어 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파병의 규모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의 시간표가 아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 전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아프간의 재건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줄곧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완전한 낭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연설에서 급하게 철군하면 공백 상태가 되고 테러 분자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4천 명 규모의 아프간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약 8,400명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지만 바로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예고 없이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에서 현지 정부 당국자들과 미군 사령관들을 만나 이라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2014년부터 이라크에서 ISIL 격퇴에 나선 연합군을 이끌어왔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 20일 ISIL의 거점 도시인 탈 아파르 수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수뇌부 3명이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오늘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군은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안보리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6개월 사이 유엔의 두 개 회원국이 시리아로 가던 북한의 화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물은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 간 거래의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문제 화물이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와 구체적인 화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는 1970년대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해온 칠레 정부가 예외적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칠레 헌법재판소는 어제 찬성 6표, 반대 4표로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막아달라는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낙태 허용 법안이 발의됩니다.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과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입니다. 앞서 칠레 의회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낙태가 전면 금지된 나라는 칠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등 9개 나라입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오늘 새벽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나 승객과 승무원 33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15분 노리스타운행 고속열차가 펜실베니아주 어퍼다비의 69번가 터미널로 들어오다 정차해 있던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어퍼다비 시장은 적어도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미한연합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군 수뇌부 3명이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2일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세미얼 그립스 미 미사일 방어 총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미군 수뇌부 3명은 지난 21일 시작한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미군 핵심 인물입니다.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고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 방어 전력 증원에 관여합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또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지역 방어를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언제든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사령관은 현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도 참석해 군사연습을 통해 모든 방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미한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의 위협은 치명적이지만 미국이 대응하면 북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미군 수뇌부는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발사대 4기의 성주기지 임시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고 약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군 당국은 공식 담화를 내고 이번 을지연습에 대해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세 악화는 북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개시의 즈음에 북한의 비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UFG 연습은 미한 동맹 차원의 연례적 방어적 지휘소 연습으로 훈련 계획이 이미 북측에 통보됐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참관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으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내 긴장을 조성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전략 도발과 함께 위협적 언사를 일삼는 북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UFG 연습, 미군 수뇌부 잇단 방안 등에 대한 반발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반발 수위에 대해 이달 초부터 정부 성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그리고 전략군 대변인 성명 등에 이어나온 연장선에 있어 이번 담화만을 놓고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22일 담화를 내고 미한연합 UFG 연습과 관련해 미국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첨예해진 현 상황에서 한국의 집결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특히 이번 UFG 연습을 맞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미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시작된 올해 UFG 연습에 대해 북한이 공식 기구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해 1994년 설치된 군사기구로 지난해에도 UFG 종료일에 맞춰 연습을 맹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담화의 주체와 내용으로 볼 때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도발이나 명분, 그 뭐 괌타격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을지훈련이나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낮은 차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감으로써 자신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려는, 도발 명분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징후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이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군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했고 전략 자산도 출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북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듯한 미 국무부의 최근 언급이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UFG 시작할 때마다 북한의 반응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8월 위기설이 이제 UFG를 잘 고비로 해서 넘기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게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북한은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다시 비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연습이 방어 훈련일 뿐 아니라 해마다 절반 가까이 바뀌는 주한미군 지휘관과 참모들의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북한을 핵 선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북침 전쟁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미한 합동군사 연습을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이제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체제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해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이 여론용으로 어떤 말을 하든 합동군사연습이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합동군사연습은 전년연습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해 매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여러 기동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실전 훈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빠르게 대응하는 지휘 통제 방식에 집중한 훈련입니다. 게다가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물론 언론과 민간단체에도 연습 상황을 공개하기 때문에 핵 선제 북침 공격용이란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미군 당국은 설명합니다. 미군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한 합동군사 연습은 한국에 새롭게 배치되는 미군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군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미 존스 허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방문교수는 21일 VOA에 주한미군 병력이 1년에 절반 이상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적응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1년에 50% 이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라든지 자기의 직책에서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연습이에요.
특히 지휘 통제를 담당하는 고위급 장교들은 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체득해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바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겁니다. 일본 전략연구포럼의 군사분석가인 그랜트 뉴섬 선임연구원은 VOA에 합동군사연습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 연습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력을 개선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of course, is warfare. It's not practicing for a parade.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엔 미군 17,500명이 참가해 지난해 참가 병력 2만 5천 명보다 7,5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전신인 을지 포커스 렌즈를 직접 담당했던 전인범 전 사령관은 병력 규모 감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7천 명 줄고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참가하는 부서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인원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It is a computer-generated exercise. 항공모함이 이게 뭐 두 개고냐 세 개고냐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상으로 10개 보내면 돼요.
전인범 전 사령관은 북한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선제 공격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이라며 북한 정권이 확인을 위해 연습 참관을 요청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서 20일 병력 축소는 연습의 목적 달성과 지휘 통제 때문이지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유엔군 사령부가 1954년부터 실시한 포커스 렌즈와 한국이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시작한 을지 연습을 합한 겁니다. 미얀 당국은 지난 1976년 두 연습을 통합한 뒤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연습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해마다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내용이 비도발적인 성격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초당파 상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마키 미 상원의원은 2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acknowledge that a preventive war would not solve this problem and it would make matters much, much worse.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ust remain indivisible and ready to respond to aggression with overwhelming force.
마키 상원 의원은 선제 타격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합해서 침략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국제 제재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at starts with getting China to cut off the flow of oil to North Korea. That is the one sure way to have a decisive impact on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마키 상원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는 조율된 두 가지 방안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 협상을 이끌고 한국 정부는 사회 문화 교류와 남북 관계에 대한 직접 협상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방문단의 한 사람인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하루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번 동북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에 돌아가면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북 제재망을 우회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 의회 방문단은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거쳐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동북아 3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마키 상원의원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 그리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의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7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회담을 가졌던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중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개막식은 19일로 예정돼 있고 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줄곧 공단 내 주차장에 있었던 한국 측 소유의 차량 100여 대가 일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나선 것 아닌지 주목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의 한 업체 주차장을 찍은 위성사진에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의류업체인 신원 에벤에셀 공장 주차장으로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이후부터 차량 100여 대가 주차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BOA가 지난 6월 16일 이 지역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한 대만 남긴 채 모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여러 위성 사진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3월과 9월, 10월, 12월 이들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왔습니다. 사라진 차량들은 개성공단 내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공단 폐쇄 직후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넓은 이곳 부지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다른 업체 주차장들에는 이전과 달리 단 한 대의 차량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다른 업체 부지도 살펴봤지만 사라진 100여 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차량이 한꺼번에 개성공단 바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BOA에 업체별로 남겨진 차량이 북한 측이 아닌 각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BOA는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세워졌던 버스 일부가 없어진 사실과 함께 개성 시내에서 버스 3, 4대를 포착해 공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승용차와 트럭 등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곧바로 한국 측 인원에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 지난 6월을 전후로 차량과 버스들을 대거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상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B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한국 측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BOA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운영이나 관리는 남북 간 합의로 이루어진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 대학이죠.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응해 유럽 출신의 교수를 급히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기대는 올해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을 위해 유럽 국적의 교수를 긴급히 충원하고 있다고 이 대학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인 교수진이 방북할 수 없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들은 미 국무부의 새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방북 특별 승인을 신청했지만 21일 현재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방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기대는 학부 일부 수업의 경우 인터넷 강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전체 외국인 교수와 직원, 가족 등 130여 명 가운데 미국 국적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25명, 영국인 10명, 캐나다인 9명 등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또 올 가을 학기 의학대학 수업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과기대의 의학대학 관계자는 앞서 BOA에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사실상 어려워져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을학기 학부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 국적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의학대학 수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학 전문 대학 수업 가운데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허가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한 차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평양과기대와 지난 수년간 활발히 소통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세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셉 한 씨는 지난 1999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의 손엔 책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좀 이렇게 과외해서 좀 돈 벌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 아예 못 나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다 저한테 서적 외문 서적 많아요. 러시아문으로 된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된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된 것도 일본어로 된 것도 이런 책들 갖고.
중학교 때부터 원서 문제집으로 공부했다는 조셉한 씨. 빛바랜 오래된 러시아 책이 그의 연구실 책장 한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책이라고 하셨는데.
네. 중국에 있으면서 물리학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되새기만으로서 공부하던 책인데 근데 실제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생긴 문제들도 많이 추가해서 넣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988년에 발간된 작지만 제법 두꺼운 러시아 물리 문제집 곳곳에 조셉 씨가 공부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는 러시아에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수류탄을 그 반탄크 수류탄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그때 그 충격파가 어떻게 해서 그 중폭돼서
이 노트는
제가 그때 북에서 공부하던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셉 씨는 당시 북한에 외국 서적 밀수가 금지됐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책을 구해 공부했습니다.
지금 불법이거든요. 북한에서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죠. 이건 저 관리소 가요.
근데 그런 책은 어떻게 알고 구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그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친척이란 화교들이라든가 그다음 저청년 친척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국 둘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친하게 해서 뭐 주고서 이렇게 뭐 북한에서 비싼 것들 이렇게 주고서 그래서 북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든 책들이 북한에도 외문 도서가 있어요. 러시아 문 도서가 많거든요. 영문은 없고 근데 거기 도장 같은 게 있어요. 도장 이게 딱 도장 국가 검열 도장에 딱 찍혀야 되는 모든 책에 그 도장이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구입한 거라고서 잡혀가요. 불시 검색하거든요. 그 집 뚝뚝 들어와서 그 도서들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 담배를 이렇게 내물러서 살았거든요. 한번
불시 도서 검문 때에도 그리고 탈북할 때에도 들고 나왔던 러시아 물리 문제집은 조셉 씨에게 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조셉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식량 배급도 끊기고 안 그래도 허약했던 조셉 씨는 전염병인 파라티푸스에 걸려 수개월간 학교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고등 중학교는 조셉 씨를 리과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네, 저는 로켓 쪽으로 갔대요. 제가 전공이 유체역학, 유체 및 플라즈마. 그런데 거기에 로켓에 들어가는 이 연료, 연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조셉 씨는 북한에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당시 많지 않았지만 위험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변 핵물리대학에
그 영변 핵물리대학에 가면은
핵 연구에 들어가는 게죠. 핵
그걸 아니까.
네, 그 방사선에 비폭돼서 위험할 수 있다니까 일부 학생들이 많이 기피해요 거기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방사선이 노출되는 데서 그런 데서 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귀한 자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데, 근데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학자들도 레벨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래급 빌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런 피폭당해서 엄청 위험하죠. 위험하고서 막 오래 못 살고 그래서 막 병 나서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박사님은
조셉 씨는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에 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나 고민은 없었습니다.
리과대학에서 미사일 팔아서 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을 식량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전망이 좋은 학과였네요.
좋은 대학이죠. 원래는 가면 대부분 졸업하고 뭐 무력부 가고 군대 가고 그다음에 국가보위부 가고 다 그런 데로 가고요. 군수 쪽으로 가서 되게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기 어렵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서요.
그러나 과학자가 되기 위해 더 넓은 학문을 탐구하려던 조셉 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점점 꿈을 잃어갔다고 조셉 씨는 말합니다.
구호부터 뭔가 과학에는 국경이 있지만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이 변할까 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사상이 변할까 봐 조숙 생활을 엄청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 기상하고 그래서 또 김일성 노작 외우기 하고 못 살게 굴고 잠도 못 자게 자고 밤에는 또 막 12시 전에 못 자요. 아침엔 4시 막 이러고 매일 그래요. 쉬는 날에는 뭐 할 일이 없을까 막 해치를 그때 3개월 동안에 해치를 이 벽 해치를 3번인가
회칠.
예, 벽 회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시간이 남아서 하면 뭐 다른 생각, 잡생각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막.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학교였는데 당시 어지러운 국민 정서를 죄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각종 노동과업 달성에 동원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업 생활을 강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학문을 좀 펼치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그게 심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졸리고 수업 시간에 졸리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 가서는. 그래서 하여간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거 대학에 오면 그때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좀 보람된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내려왔죠. 내려와서 시골에 와서 그래서 또 더 어려워져서 그때 식량 사서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식량을 집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가난해서 식량을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식량을 가져가서
집에서 가야. 학교로 식량을 가져와야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자요.
유만한 방에?
네, 13명, 14명 막 그렇게 자고 그때 당시 열악했어요. 열악하고 거기서 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샤워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세수도 막 어때 물이 안 못하고 그때 접고 내려가니까 그때 강좌장 선생님이 있거든. 그것도 물리 강좌장. 그 우리가 조국이 계속 이럴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좀 참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나갔거든. 나가서.
그러나 조셉 씨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지만 열악한 현실을 버텨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팠으니까 저도 그 식량 구입 돌아다녔죠. 열차 타고서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막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단련대 보내야 한다고 무직장 북한에 노동 단련대라는 데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 단체장이나 아니면 안전부에서 배고프다 안 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굶주림에 지쳤고 메마른 인정에도 지쳐갔습니다. 조셉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셉 씨는 중국에서 과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리학, 수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무를 베고 동물을 키우며 숨어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조셉 씨는 기독교 단체를 만나게 됐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북한의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었던 조셉 한 씨. 돌아보니 조셉 씨는 손에서 책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9살에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대학에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리고 22살에 탈북했을 때도 그랬고 26살에 한국에 입국해 핵물리를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연구원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셉 씨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내 탈북자 1호 박사 조셉 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북한에 생존한 유일한 월북 미군이었던 제임스 드레스녹 씨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레스녹 씨는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4명의 미군 병사 가운데 북한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레스녹 씨의 두 아들은 18일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아버지 제임스 드레스녹이 뇌졸중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남 홍철군입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2016년 11월 3일 우리 아버지 병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예, 특별히 중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렇게 집중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홍순철이라는 북한 이름을 쓰는 장남은 아버지 드레스녹이 유언으로 북한 정권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스녹 씨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병사였던 드레스녹 씨는 55년 전인 지난 1962년 8월 비무장지대를 통해 월북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법 행위로 군법 회의에 회부된 뒤 처벌이 두려워 탈영해 월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평양에 머물면서 포로 수용소에 잔인한 미군을 연기하는 등 주로 미국을 악으로 묘사하는 북한의 선전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 이름이 별명이 돼 북한 사람들은 그를 아서 선생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대외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드레스녹 씨의 행적은 일본인 아내를 따라 일본으로 귀환한 4명의 미군 탈영병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젠킨스 씨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52년 전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던 젠킨스 씨는 자신이 펴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라는 책에서 드레스녹 씨가 루마니아 출신 여성 도이아와 결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아는 북한 공작원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쳤으며 북한 당국의 지시로 드레스녹 씨와 결혼했지만 1997년 암으로 사망했다고 젠킨스 씨는 밝혔습니다. 드레스녹 씨는 1997년 아내가 암으로 죽자 아프리카 외교관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북한 국적 여성과 재혼해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북한 내 다른 두 명의 탈영 미군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에 생존하는 마지막 미군 탈영병이 됐던 드레스녹 씨. 미동부 버지니아주 출신인 드레스녹 씨는 아들 셋과 손자, 손녀를 북한에 남긴 채 7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서울의 하늘이 오늘 모처럼 쾌청했습니다.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갔지만 하늘은 높았고요. 분위기는 분명 가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밀려드는 요청에 처음으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병대원의 29박 30일 휴가가 화제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아온 북한 주민의 귀순과 관련된 보상휴가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한국은 벌써부터 가을 분위기가 나나 보네요.
네네. 하늘을 올려다보는 재미가 있는 요즘입니다. 높고 아주 파란 하늘에 둥실 떠있는 뭉게구름에 자꾸 그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는데요.
네.
가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 한강공원에는 지금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가을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뭐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왔다고 하니까 가을 소식이 참 기다려질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폭염에 열대야 집중호우로 인한 이상날씨가 연일 뉴스거리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사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반짝 더위가 찾아와서 서울이 32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34도까지 올라가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지만 뭐 새로운 계절 가을에 밀려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여름의 늦더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돼 있어서요. 가을은 더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우표가 인기가 대단하네요.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추가 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 기념 등 특별한 의미를 담은 대통령 우표가 추가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또 추가 우표 발행 소식은 지난 11일에 추가 발행분이 모두 팔리면서 두 번째 추가 제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우정사업본부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취임 기념 우표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우표 500만 장, 뭐 소형 시트가 50만 장이고요. 기념 우표첩 2만 부를 발행했는데 그날 우체국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인터넷 판매 물량은 2시간 만에 동이나는 등 뭐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는 마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추가로 발행하기로 한 우표는요. 그 2만 3천 원짜리 20달러 조금 넘는 기념 우표첩인데요.
예.
판매 당일 1만 2천 부를 추가 발행을 했었는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또 예약을 받아서 필요한 분량만큼 모두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참 우표 수집은 아주 옛날에 그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기념 우표첩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우표 모으던 분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추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기념 우표첩 옛날처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만큼의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인기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분량을 정해놓고 발행되는 보통 우표여서 한정판의 어떤 희소 가치를 갖기도 하는 그런 기념 우표였는데 이 추가 발행 결정을 한 것 이 공식 기념 우표 외에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거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기념 우표첩 그러니까 우표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표첩 안에 그 전지 우표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예.
소형 시트가 한 장이 있고 또 나만의 우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우표 구성물이 있는데요.
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손들어서 인사한 대통령 부부의 모습 또 학창 시절 특전사 복무 시절 결혼 때 사진 18대 대통령의 후보로도 나섰었는데 그때의 모습,
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섰던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기념 공식 우표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아주 온화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330원, 0.29달러 정도의 보통 우표입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우표 인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표 발행 뭐 몇 시간 만에 90% 이상이 팔렸고 또 이틀 만에 소진된 대통령 우표인기에 한 야당의 정치권 인사가 가슴 아프다 이런 반응을 내놔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기념 우표는 완판에 추가 발행도 되고 웃돈까지 붙여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해 발행 결정이 났던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이 취소됐다면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도 역시 그 발행 요청을 다시 내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한국의 제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발행 결정이 내려졌다가 최근에 이 발행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서 발행이 취소됐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특별한 휴가를 받은 한국 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가 받은 일수가 무려 29박 30일. 이거 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합니다. 네. 두 명의 해병 대원이 29박 30일의 휴가를 받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한국 서해 강화도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병 대원인데요. 29박 30일의 휴가, 이 복무 기간 중 전체 휴가 기간이 28일 안팎인데
네.
이런 규정에 봐서도 아주 특별한 장기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같은 소초 소속의 두 명의 해병 대원이 이 장기 휴가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소초원이 28명이 있는데 모두가 2박 3일의 특별 휴가를 받아서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이 내용에 지금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휴가를 받게 된 게 북한 주민의 귀순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새벽에 서해 교동도로 북한의 20대 주민 한 명이 헤엄쳐서 귀순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해병대원 두 명이 맨 처음 발견을 하고 수칙에 따라서 안전하게 유도한 것에 대해서 군이 포상 휴가를 준 것인데요.
예.
전방 경계 근무를 하던 이 해병대원이 열상 감지 장비로 북한 주민을 발견했고 그 주민이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를 냈답니다.
네.
관련 수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인데요. 해당 소초 그 일로 사단장 표창을 받았고요.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를 갈 때 부대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의 표창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앞서서 지난 6월에도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로 북한 주민이 귀순을 했었는데 그때도 해병대원 두 명이 한 달간 포상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한 달간 휴가가 뭐 어떤 기분일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요즘 한국 군인들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입대한 시기와 어느 군대를 갔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모두 조금씩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대개는 20개월 안팎의 복무 기간입니다. 해병대의 경우는 21개월, 그러니까 1년 9개월이면 제대를 하게 되고요.
예.
그 가운데 28일 정도가 정기 휴가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말 그대로 포상으로 받는 휴가가 한 18일에서 20일 정도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경우처럼 한 달 정도의 휴가, 간첩을 검거하거나 귀순을 유도하는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장기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태국을 방문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184년 이상 조약을 맺어온 나라이며 동맹을 맺은 지는 60년이 넘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가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고인이 된 부미볼 국왕을 추모하면서 그는 미국과 태국의 관계를 정립한 훌륭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미국과 태국 관계가 출범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년이 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선거는 나라를 민간 통치로 돌려주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선거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국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태국의 보건 문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모 신생아 HIV 전염을 퇴치한 나라임을 주목하면서 이는 대단한 성취라고 치하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태국 연구원들과의 직접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일본 뇌염과 A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말라리아나 지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열대 질병 퇴치를 위한 현행 연구에 강력한 지원을 해준 태국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태국의 피플 투 피플 계획은 활성적인 두 나라 간의 학생 교환으로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과 태국의 안보 동맹은 이 지역의 분쟁 시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나라는 130여 건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들 훈련이 두 나라 사이의 안보 동맹의 밀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쌓아올린 토대 위에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두 나라 관계를 이루어나가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